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난민 사태가 세계 통합을 방해하는 위기라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지적했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17일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한 난민 보호소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반기문 사무총장은 난민들의 가슴 아픈 사연을 들은 뒤 이들에게 희망을 주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반 사무총장은 유럽이 현재 도전의 직면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유럽 나라들이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해 전쟁과 차별 그리고 굶주림을 피해 고국을 떠난 난민들을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권단체인 국제 앰네스티가 17일 성명을 내고 국경 보호보다 먼저 난민들의 권리에 신경 써달라고 유럽연합 지도자들에게 촉구했습니다. 중국의 한 고위군 장성이 최근 남중국해에 중국이 건설한 인공섬은 항해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 해역을 통행하는 것을 돕는 데 목적이 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판창룡 장군은 이날 중국 수도 북경에서 동남아시아 국가 국방장관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한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판 장군은 시양산 회의 개막연설에서 중국이 주권에 해당하는 문제일지라도 무모하게 무력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고 예상치 않은 충돌을 피하려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판창룡 장군은 또 인공섬이 남중국해에서 항해의 자유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항해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판 장군은 그러면서 이런 평화적인 뜻을 보여주는 증거로 중국이 최근 인공섬에 설치한 등대 이계소를 들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이 이란에 억류 중인 미국 워싱턴 포스트 기자 레이슨 레자이안 사건을 인도적 견지에서 해결할 뜻이 있지만 레자이안 기자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17일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레자이안 기자가 처벌 과정에 있다고만 밝히고 자세한 사항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이란 혁명법원이 지난 2014년 7월 이란에서 간첩 혐의로 구금된 레자이안 기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당국은 레자이안 기자가 어떤 형을 받았는지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탈옥한 멕시코의 마야관 호아킨 엘차포 구주마를 쫓는 멕시코 당국이 구주마의 고향인 시놀라우주의 산악지대를 집중적으로 수색하고 있습니다. 구주마는 지난 7월 교도소로 연결된 굴을 통해 대담하게 교도소를 탈출했습니다. 멕시코 보안당국은 16일 늦게 시놀라우주와 두랑고주 접경에서 멕시코 해병에게 쫓기던 구주마이 다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성명은 구주만이 언제 다쳤고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초 아렐리 고메즈 멕시코 법무장관은 경비가 삼엄한 교도소를 탈출한 구주만이 작은 비행기를 타고 도망치는 것을 도운 조종사 한 명을 체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몇몇 멕시코 언론은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멕시코 관리를 인용해 구주만이 시에라 마드레 산맥에서 해병을 피해 도망치다 떨어져 다쳤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17일 예멘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전투기들이 우군을 공습해 최소한 병사 20명이 죽고 20명이 다쳤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끄는 아랍연합군이 예멘 남부에서 친정부군 기지를 공략하던 후티 반군을 공격하고 이번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랍연합군이 타이즈 기지에서 후티 반군들을 막 몰아냈을 때 전투기들이 기지를 공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우디 전투기들이 17일 자프 지역을 공습해 후티 반군 13명을 살해했습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끄는 연합군은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예멘 정부에 충성하는 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멘에서는 내전으로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민간인 약 4,500여 명이 목숨을 잃은 바 있습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가끔 구름 많겠지만 함경남도 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고 동풍의 영향으로 오전에 가끔 비가 오는 것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14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낮 최고기온은 12도에서 22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김정우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3시 36분입니다. VOA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핵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종교의 자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최원기, 이현철 두 기자와 함께 이들 뉴스를 좀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식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김정은 위원장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존경하는 평양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인민들의 정겨운 눈빛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전체 인민들에게 깊이 허리 숙여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삼가드립니다.
네, 방금 노동당 창건 기념식에서 행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연설 중에 한 대목을 들어보셨는데요. 이 사랑하는 인민,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자, 최 기자, 지난 10일 토요일에 있었던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식을 요약을 좀 해주시죠.
네,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병식을 가졌습니다. 열병식이 이날 오후 3시에 시작됐는데요. 원래 열병식은 오전 10시에 하려 했는데요. 이날 날씨가 구졌습니다. 그래서 오후 3시로 늦춰졌고요. 열병식은 리영길 북한군 총참모장의 시작복으로 시작돼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연설, 그리고 북한군의 열병 행진과 대규모 군중시위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 이날 연설에서 미제가 원하는 어떤 전쟁도 다 상대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핵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고요. 이어 김정은 제1위원장은 당은 앞으로 인민 중시, 그리고 국민 중시, 청년 중시 3대 전략을 가지고 조선혁명을 끝까지 완성하겠다며 인민을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특히 날 열병식 주석단에는 김정은 제1위원장 바로 옆에 중국의 권력서열 5위인 류인산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서서 눈길을 끌었고요. 이날 열병식에는 약 2만 명의 인민군 병력과 주민 10만 명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북한은 열병식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KN-08과 중거리 탄도미사일, 또 300mm 신형 방사포 등을 공개했고요. 그러나 지난 5월 사출시험에 성공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실무는 이날 열병식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기념식에서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하는 점에 궁금해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핵 문제를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 열병식, 중국 측 고위 인사 참석, 이런 행사를 그 의미와 전망 등을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김정은 위원장이 인민을 상당히 강조했다는 점이 눈에 띄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날 약 25분 동안 연설을 했는데요. 그 가운데 인민이란 단어를 97차례나 사용하는 등 연설에서 인민 사랑을 강조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를 했습니다. 인민에 대한 깊은 감사로 연설이 시작이 됐고요. 인민들에게 깊이 허리 숙여 뜨거운 감사 인사를 드린다 이렇게 이어졌고 마지막에는 또 인민들에게 멸사 복무하자 이런 표현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앞서 지난 4일이었죠. 당 창건 기념일을 맞아서 발표한 논문에서도 인민을 하늘같이 여겨야 한다는 점을 강조를 했고요. 인민을 무시하는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 투쟁을 강도 높이 벌일 것을 주문을 했습니다. 또 유인산 중국 상무위원을 만난 자리에서도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을 개선하기 위해서 평화롭고 안정적인 외부 환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등 민생을 내세웠습니다. 또 당 창건 기념일을 앞두고 김정은 제1위원장은 수해를 입은 나선 시를 두 차례나 방문을 했고요. 또 민생시설을 집중 시찰하면서 대규모 사면과 특별 격려금을 지급한 것도 김정은 정권의 인민 중시 움직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선대에 비해서 권력 기반이 취약한 김정은이 민심 잡기를 통해서 권력 기반을 확보하겠다 이런 의도를 보인 걸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인민을 이렇게 강조한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더니 핵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네, 그것이 상당한 그 궁금한 대목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은 이날 거의 100번에 가깝게 97번이나 그 인민을 강조했지만요. 핵 문제는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 일종의 그 고유 명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북한이 그동안 주장해오던 핵 경제 병진 정책도 이날은 경제 국방 병진 노선 이런 식으로 단어를 살짝 바꾼 이런 점이 눈을 띄었는데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왜 핵을 연설서 언급하지 않았는지는 그 아직까지는 뭐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습니다. 다만 대다수 그 관측통들과 전문가들은 아마 중국을 의식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그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 이날 저희가 말씀드렸지만은 중국이 유일하게 그 외국에서 그 고위급 인사를 즉 류인산 정치국 상무위원을 보내서 북중 우호를 상당히 강조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중국은 북한의 핵 또 미사일 발사, 로켓 발사 이런 거에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고위급 인사를 영접하고 받은 자리에서 핵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한국 정부 또 많은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도 볼 수 있는 그 기념식의 그 장면 거기 보면은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 중국의 류인산 그 대표와 같이 손을 잡고 굉장히 그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그 열병식을 했는데요. 핵무기에 대해서는 이제 말은 없었지만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무기를 물론 보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나온 그 무기 중에 좀 그 눈에 띄는 것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네, 북한이 이번 열병식에서 공개한 무기는 30여 종의 290여 대였습니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무기들은 대부분 지난 2012년 김일성 생일 100주년 기념 열병식 때 공개됐던 무기들이었고요. 이번에 동원된 무기와 장비의 규모도 그 당시에 미치지 못한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무기는 없었는데요. 한국군 당국은 이 가운데 탄두 형태를 변형한 신형 탄도 미사일 KN-08과 또 실물로는 처음 등장한 300mm 방사포에 주목을 했는데요. 300mm 방사포의 경우에는 중국제를 모방해서 생산한 것으로 현재 개발 완료 단계에 있으며 최대 사거리는 140km 내외로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시험 발사했던 KN-02 단거리 미사일 개량형과 또 5월에 사출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SLBM은 이번 열병식 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개발이 마무리되지 않았거나 또 관계 개선이 절실한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이번에 공개하지 않은 걸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열병식에 등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KN-08이 이 핵탄두가 장착된 것인가 여부인데요. 이것을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한국군 당국과 그 전문가들은 이번 노동당 그 창건 70주년 열병식에서 등장한 KN-08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과연 핵탄두 탑재가 됐을까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그 분석, 상당한 관심을 보였는데요. 이번에 등장한 핵탄두는 그 KN-08은 그 과거에는 그 탄두 맨 앞부분이 뾰족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등장한 것은 상당히 좀 둥근 모양으로 바뀌었고요.
네.
여기에서 왜 이런 것인지 그 한국과 미국 그 정부 또 군 당국은 이걸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 대다수 전문가들이 그 이번 등장한 그 KN-08 그 미사일에 핵 탑재가 탑재됐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 이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핵탄두가 장착돼서 그 실전에 배치되려면 무엇보다도 과거에 그 미국이나 러시아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10번에서 20번 정도의 최소한 그 시험 발사를 하게 되는데요. 북한은 아직까지도 이런 그 시험 발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또 소형화 이것도 아직은 좀 그 이른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많기 때문에요. 결론적으로 아직까지는 그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에 등장한 그 KN-08 탄도미사일에 핵탄두가 탑재됐을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행사에는 중국을 대표해서 류인산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참석을 했는데요. 이 열병식장에서 이 류인산 상무의 그 행보는 어땠습니까?
네, 저도 이날 그 중계된 텔레비전을 통해서 봤는데요. 이날 그 추석단에 등장한 류인산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그 김일성 광장의 그 귀빈석이죠. 추석단에 김정은 제1위원장 바로 뒤에서 입장을 했고요. 또 바로 옆에서 그 이날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이 등장하자 군인들과 주민들이 그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류인산 상무위원이 박수를 쳤고요. 또 두 사람이 통역을 통해서 여러 차례 그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이 열병식 전날 9일인데요. 류인산 상무위원은 김정은 제1위원장과 만나서 양국 현안들을 논의를 했다는데 과연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참 궁금합니다.
네, 중국 대표단은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비핵화 등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류인산 상무위원은 김정은 제1위원장과 만나서 양국 현안들을 논의하면서 이 자리에서 중국은 한반도 정책의 3원칙, 즉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비핵화, 그리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등 3원칙을 견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특히 중국은 북한과 함께 노력해서 6자회담이 빠른 시일 내에 재개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점도 강조를 했고요. 이 밖에 유 상무위원은 북한과 중국 관계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양국 간의 고위급 대화를 확대하고 경제협력 등 모든 수준에서 교류를 증진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제1위원장은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의 개선을 위해서는 평화롭고 안정적인 외부 환경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을 표시를 했고요. 또 남북관계 개선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반응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정부와 정치권은 북한의 이번 열병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네, 한국 정부는 크게 두 가지를 주목을 했는데요. 북한이 이번 열병식을 통해서 대내적으로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인민을 중시하는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강조를 했고요. 또 대외적으로는 중국과의 우호관계를 과시한 걸로 평가를 했습니다. 먼저 김정은이 이번 열병식 연설에서 인민을 강조하면서 선대에 비해서 취약한 권력 기반을 민심 잡기를 통해 확보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평가를 했는데 정통성 강화 차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김정은이 이번 연설에서 강조했던 청년 중시 역시 지지기반 확충을 위한 행보로 분석을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 함께 당 창건 70주년 군 열병식임에도 불구하고 핵 언급이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은 것을 특징으로 평가를 했는데요. 특히 김정은 제1위원장이 열병식에 참석한 유인산 정치국 상무위원과 친밀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나오도록 연출을 함으로써 대외적으로는 북중 우호관계와 국가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과시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나 그런가 하면 한국의 정치권은 북한에 대해서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무력 도발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촉구를 했습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북한이 무력 도발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오히려 열악한 환경에서 굶주리는 주민들부터 챙겨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을 했고요.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도 이제 북한은 무력 도발을 중단하고 6자회담에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아까도 언급이 나왔습니다만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인민이라는 단어를 뭐 거의 100번 사용을 했고요. 우리 모두 인민을 위해서 멸사 복무해 나갑시다. 이런 말로 마무리를 했는데 이렇게 인민을 강조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만큼 북한 주민들의 민심이 노동당을 떠났다 이런 반증으로 볼 수도 있는 건 아닌가요?
네, 많은 전문가들과 탈북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 제1위원장이 한 25분의 연설 중에 그 거의 100번에 가깝게 그 인민, 인민 복무, 인민 존중 이런 단어를 써서 인민을 강조했고요. 또 이번 행사 전에는 그 북한의 그 전 주민들에게 그 한 달치 생활비에 해당되는 돈을 특별 상금, 특별 격려금 이런 그 명목으로 지급을 해서 북한의 민심을 상당히 그 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많은 탈북자들과 전문가들은 역시 그 북한의 민심이 노동당은 이미 상당히 떠났다 이렇게 그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유회가 그 취재를 해보니까요. 북한 주민과 그 자주 통하는 탈북자 이모 씨는 당창건 기념행사 준비로 시달리는 북한 주민들은 이번 행사가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많은 탈북자들은 북한에서는 요새 당업, 당, 즉 노동당 없인 살아도 장마당 없인 못 산다 이런 말이 뭐 공공연히 나올 정도로 네. 그 당이 그 민심이 그 노동당을 떠났고요. 또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그 경제난입니다. 아, 90년대 후반에 역시 그 당이 어머니 당이라고 그러지만 주민들에게 그 식량을 제공 못해서 수십만의 그 주민들이 굶어 죽은 사건이 있었고요. 또 부정부패가 또 상당히 심합니다. 그 노동당원이 되려면 그 돈이나 뇌물을 주던 일이 뭐 비일비재하고요. 또 지금은 그 노동당이 하도 인기가 없어서 그 당원이 되길 기피하는 분위기마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은 그 민심이 그 당을 떠났다 이런 것은 그 객관적인 어떤 그 조사에서도 드러나는데요. 한국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지난해 탈북자 그 100여 명을 상대로 그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조사 결과 10명 중 7명이 북한 경제난의 최고 책임자로 최고 지도자 그러니까 즉 김정은 제1위원장을 꼽았고요. 또 이해 못지않게 당 그러니까 노동당이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이렇게 그 응답한 사람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자, 또 하나 작은 것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이 김정은 제1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이 또 보이나 안 보이나 이제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모습을 드러냈죠?
네, 그렇습니다. 아, 김정은을 중심으로 주석단에 어떤 자리에 앉느냐. 이 점은 그 북한 내부의 권력 서열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항상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날 열병식 때 주석단 뒤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의 모습도 포착이 돼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 정확히 말하자면 김여정이 주석단에 오른 건 아니었고요. 아, 주석단 뒤에서 쉴 새 없이 움직이는 모습이 TV 생방송에 포착이 된 겁니다. 아, 김여정의 모습으로 봐서 김여정이 선전선동부 부부장 자격으로 이번 행사를 관장했던 걸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아, 김여정은 김정은 집권 이후에 체제 홍보와 주민사상 교육 등 선전선동 분야를 주무르면서 오빠인 김정은의 안정적인 권력 기반 유지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당초에 북한이 창건이를 기해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는데요. 결과적으로 발사를 하지 않고 행사가 끝이 났습니다. 북한이 처음부터 발사할 생각이 없었는지 아니면 중간에 마음을 바꾼 것인지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나요?
네, 그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아마 그 발사하려고 그러다가 마음을 바꿀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또 하나는 처음부터 발사는 하지 않고 그 하나의 반응을 좀 보려고 했던 그런 측면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셨듯이 약 한 달 전에 열병식은 한 달 전에 북한이 그 이런저런 그 매체, 노동신문 또는 북한의 그 과학자의 입을 빌어서 장거리 로켓 발사를 시사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한국은 물론이고 중국, 일본, 또 미국, 러시아까지 나서서 북한의 이런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경우 유엔 안보리가 나서서 상당한 압박 제재를 가하겠다 이런 그 공개적인 경고가 있었고요. 아마 이에 대해서 평양 지도부가 그 마음을 바꾼 게 아닌가 이런 그 분석이 많고요. 또 하나는 북한 내부적으로도 북한은 이번에 그 노동당 창건 기념식을 통해서 일종의 축제 분위기를 연출하려 했는데 만일 로켓을 발사할 경우에 그 국제사회가 당장 대북 압박에 가해지고 그렇게 되면 축제 분위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꿨지 않았나 그런 관측도 있는데요. 다만 하나 명심할 것은 이번 기념식에서 그 장거리 로켓을 발사 안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장거리 로켓 발사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 이렇게 보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이 맞습니다.
네. 자, 이와는 별도로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탄 영어 약자로 SLBM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이번에 열병식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개발을 하고 있다고 미국의 전문가가 얘기를 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미국의 군사 전문가인 조셉 버뮤데즈 씨가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로스에 기고한 글에서 그같이 주장을 했는데요.
네.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개발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업용 인공위성이 지난달 21일 촬영한 사진을 근거로 이같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함경남도 신포 남부 조선소에 위치한 수직 발사대에 발사 상부 구조가 세워진 것이 포착됐다고 밝히면서 이런 임시 구조물은 발사관 사출, 안정성, 화력 통제 등을 시험하기 위해서 세워진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수직 발사관 시험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는 얘기인데요. 이 경우에 작고 특화된 로켓이 발사관에서 사출이 되고 엔진이 점화되면서 동해상에 떨어진다는 설명입니다. 버뮤데즈 씨는 아울러서 지난해 6월부터 현대화 작업에 들어간 신포조선소의 선박 건조시설과 기계공장들이 완공 단계인 걸로 보인다고 분석을 하면서 이처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과 잠수함이 개발되고 또 조선소의 현대화 작업이 마무리된 걸로 미루어 볼 때 북한이 1년이나 2년 안에 새로운 잠수함을 건조할 걸로 보인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북한과 중국이 지난 4년간 상당히 냉랭한 관계를 유지했는데요. 이번에 이 행사를 계기로 해서 북중 관계가 좀 개선이 될까요?
좀 뭐 두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 북한과 중국이 지난 4년간 상당히 그 냉각대운 분위기를 했는데요. 이번에 그 류인산 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그 3박 4일 방문을 통해서 그 양국 간의 일종의 그 새 출발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그 관측이 많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북한과 중국은 이번에 류 상무위원회 방북을 계기로 전통적인 혈맹 관계를 부각하면서 고위급 정치 대화 또 경제 교류 등을 강화하기로 했고요. 북한도 이에 화답해서 그 열병식 연설에 핵 문제를 언급 안 하는 일종의 다소 유화적인 그런 자세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걸 꼽아보면 양측 간에 역시 그 경제 협력을 그 중심으로 해서 좀 분위기가 좀 부드러워지는 게 아닌가 그런 관측이 있고요. 또 정치 측면에서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지난 4년간 단 한 번도 그 정상회담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가 좀 풀리면 조만간 그 베이징을 방문해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좀 만날 가능성도 있지 않는가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북중 관계가 본격적으로 풀리려면요. 그 육자회담 재개 또 비핵화에 대해서 그 북한의 수뇌부가 그 전략적인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이것이 일종의 그 진정 그런 결단을 내렸는지 아니면 그야말로 이번 열병식을 계기로 조심스러운 그 제스처만 일종의 손짓만 이루어진 것인지는 좀 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중국 당국이 인터넷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비하하는 단어를 이 검색을 차단을 했다는데 이것이 중국이 좀 북한에게 좀 그 화해적인 제스처를 보이는 걸로 해석할 수 있나요?
네, 중국 당국의 이런 움직임을 유인산 상무위원 방북을 계기로 북중 관계를 개선하려는 시도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전에 그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들은 평소 김정은 제1위원장을 진산 팡즈, 즉 김씨 일가의 똥보 3세다 이렇게 비하하면서 불렀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보면 지난해 7월에 중국 최대 인터넷 검색 사이트인 바이두에서 진산 핑즈를 검색했을 때 1570만 건이나 검색이 됐는데요. 열병식 이후에는 바이두에서 이 단어가 완전히 차단이 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그 사이트인 웨이보에서도 이 단어가 차단이 됐는데요. 웨이보 측은 관련 법규와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이 단어를 차단하고 있는데요. 이는 중국 당국이 검열에 나섰을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문구입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 언론들도 북한을 조롱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사설을 통해서 인터넷에서 중국 북한의 열병식을 조롱하는 목소리와 비우호적인 표현이 일부 등장했다고 지적을 하면서 이는 중국의 북한에 대한 태도를 대표할 수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VOA가 보내드리는 주말 시사 프로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박 대통령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한미 동맹을 더욱 튼튼하게 발전시키고 또 대한민국을 세계 인류 국가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헌신과 희생에 보답하겠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면서 여러 장소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서 많은 얘기들을 했고 또 보도에 나오고 했는데 지금 들은 그 이 소리는 어디서 한 것이었습니까?
네, 이거는 워싱턴 시내에 있는 그 한국전 참전비를 찾아 헌화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 건데요.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14일 첫 미국 방문의 첫 일정으로 워싱턴 시내 그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찾아서 헌화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이날 한국전쟁으로 시작된 한국과 미국 간 우정이 자유민주주의를 되살리는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그 박 대통령은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고다드 우주비행센터를 방문해서 첨단 우주시설을 둘러보고요. 또 우주 분야에도 한국과 미국이 협력을 하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이날 저녁에는 그 한미 우회밤이 열렸는데요. 한국은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이 누구보다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즉 동반자다 이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과 한국의 동맹관계는 역동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도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이 워싱턴 시간으로 14일 저녁에 마련된 박근혜 대통령 환영 행사에는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도 참석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호케리 장관이 어떤 의미 있는 얘기를 한 게 있나요?
네, 케리 장관은 미국과 한국이 혈맹이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지난 14일 미한 우호의 밤 행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는데요. 박 대통령과 케리 장관을 비롯해서 양국의 참석자들은 이날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혈맹의 역사와 유대를 재확인하면서 더욱 공고한 동맹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서 미국과 한국은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늘 서로의 편이 되어왔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것은 계속할 가치가 있는 전통이며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는데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박 대통령은 미 국방부 그러니까 펜타곤을 방문을 했는데 한국 대통령이 펜타곤 방문한 건 흔치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흔치 않은 일입니다. 지난번에 그 2011년에 그 이명박 전 한국 대통령이 방문했으니까요. 한국 대통령이 펜타곤을 방문한 건 이번이 두 번째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날 오전에 그 취임 후 처음으로 워싱턴 외곽에 있는 미 국방부 영어로 펜타곤이라고 하는데요. 펜타곤을 방문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이날 그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펜타곤 그 의장대 공식 의장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요. 25분간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예포 21발 발사와 애국가 연주 그리고 대통령 사열 의장대 행진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애쉬턴 카터 국방장관과 만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 또 전자권 전환 문제 또 사이버 안보 문제 등을 논의했고요. 이어 박 대통령 펜타곤에 들어가서 펜타곤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한국과 미국 장병들을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한미 양국의 그 장병들이야말로 한미 동맹의 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이들 장병들과 악수를 나누고 격려했습니다. 이어서 한국은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영어로 함께 가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는 한민국 국방장관도 같이 왔고요. 특히 미국의 국방장관과 회담을 했는데 많은 관심을 끌었던 것이 이 한국형 전투기 KFX 기술 이전 문제인데 지금까지 나온 보도로는 미국이 한국의 그 기술 이전 요청을 거절했다 이런 것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주시를 해보고 또 새로운 뉴스가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 대통령은 워싱턴의 민간연구소 국제전략문제연구소를 방문해서 여기서도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 내용 중요한 것을 좀 간추려 주시죠.
네, 박 대통령은 CSIS 연설에서 통일의 중요성 또 원칙 있는 대북정책 이 두 가지를 강조를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통일이 미국과 한국이 공유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수호 등 인류 보편적 가치의 굳건한 보루자 번영의 촉진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러면서 근면하고 창의적인 남북의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서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북한 정부가 호응하지 않은 채 계속 고립의 길을 고집하고 있다면서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 정부의 이런 행태를 돌이키고 통일로 나가기 위해서는 원칙과 국제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현재 도발하지 않는 것은 한미연합 방위력과 국제 공조 때문이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국제 공조와 원칙 있는 대응, 그럼으로써 도발과 보상의 악순환을 끊는 노력들이 앞으로도 일관되게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하지만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회복하고 남북 간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 인도적 지원과 비정치적 교류는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VOA가 보내드리는 뉴스포커스 듣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 나눴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다. 미 국무부가 이렇게 다시 지적을 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매년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를 내놓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바로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자, 이현철 기자가 이 보고서 내용 요약을 좀 해주시죠.
네, 북한이 헌법에서 종교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전혀 용납하지 않고 있다고 국무부 보고서는 지적을 했습니다. 북한 정부가 대외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국가의 인가를 받지 않은 모든 종교 활동을 탄압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종교 활동에 관여하는 거의 모든 주민들을 처형과 고문, 구타, 체포 등 가혹하게 다루고 있다고 비판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처럼 종교적 이유로 수감된 사람들을 포함해서 8만 명에서 12만 명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있는 걸로 추산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보고서는 북한에서 성경이나 다른 종교적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불법이며 적발되면 처형 등 가혹한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고요. 특히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 당국이 지난 몇 년 사이에 불법 종교단체들에 대한 조사, 억압, 박해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미국 정부가 국제사회를 통해서 종교자유를 허용하도록 북한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평양은 과거에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기독교가 번성했던 곳인데 참 탄압이 심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 당국은 평양의 봉수교회, 개신교죠. 그다음에 이 장충성당 같은 그 천주교 종교시설이 시설과 신자들이 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뭐 재밌는 현상인데요. 1990년대 들어 북한 당국이 갑자기 그 몇 가지 그 교회, 성당 이런 걸 세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봉수교회, 개신교 교회도 세웠고요. 또 그 뒤로는 그 김일성 그 주석의 일가가 다니던 칠골교회라는 것도 다시 만들었고요.
네.
또 성당, 가톨릭 쪽으로는 장충 성당을 만들어서 그 대외적으로 우리도 이런 교회 시설도 있고 그 주민 그 기독교 신자들이 약 만 명 이상 있다 이런 그 얘기를 하면서 북한에도 그 기독교 또는 그 종교의 자유가 있다 이런 점을 그 주장을 했는데요. 그 많은 탈북자들과 전문가들은 이것은 하나의 그 보여주기식, 우리도 이런 그 종교적 자유가 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그 종교의 자유가 전혀 없고 오히려 대대적인 탄압을 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탈북자들의 얘기에 따르면요, 그 탄압이 강화된 건 역시 한국 전쟁 이후에 그 김일성 주석이 직접 그 교실을 내려서 종교는 그 인민의 아편이다 이렇게 하면서 반대 교육을 실시한 건 물론이고요. 그 대대적으로 탄압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1949년 그 조선중앙영감에 보면요, 그 과거에는 해방 이후 한 30만 명의 기독교 신자가 달했다 그러는데요. 이것이 한 50년대 들어서 20만 명으로 줄었고요. 한국 전쟁 이후에는 대대적인 탄압을 가해서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공식적으로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기독교에서 예수의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라는 인물인데 이 베드로라는 말이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반석이라고.
반석이죠. 네. 예.
그래서 그 김일성 고 김일성 주석의 어머니가 강반석인데 이 강반석이 기독교 신자가 아니었겠느냐. 그래서 강반석은 곧 그 베드로라는 의미로 그러니까 한반도의 이 기독교의 기반을 닦는 그런 그 여성이 되라 그런 의미로 강반석이라는 이름이 거기에서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끝으로 인권 얘기 간단히 정리를 해볼까요? 유엔이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데 이 내용 간단히 알려주시죠.
네, 유엔이 지난해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방안을 그 북한 인권 결의안에서 그 포함시켜서 채택을 했었는데요. 올해도 이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가 지난 주말에 열렸는데요. 여기서 한국과 미국, 영국, 일본 등 그 이른바 북한 인권 관심 국가들이 그 같은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 작성에 돌입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은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채택이 되고 있고요. 그 내용은 해마다 추가로 조사된 상황을 반영해서 작성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마련 중인 올해 결의안 초안에 그 유엔이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ICC에 넘긴다는 지난해 결의안 내용이 다시 담길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또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 인권 실태 그 ICC 회부 권고 외에도 납치와 강제 실종 문제 해결 방안도 들어갈 걸로 보이고요. 또 그 유엔 인권이사회가 서울에 설립한 그 서울인권사무소의 독립적인 활동과 지원을 보장하는 내용, 또 이 밖에 그 고문과 공개 처형, 성폭력, 강제 구금 등 그 북한의 그 인권 실태에 대한 우려도 그 이번 결의안에 포함될 걸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북한의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식 소식과 함께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미국 방문 그리고 미 국무부가 북한의 종교의 자유가 없다고 밝혔다는 소식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원기 기자, 이현철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칩니다.
비오에이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저 지금 용인대 다니고 있어요. 체육하면 태권도도 유명하지만 체육하면 많이 유명한데.
올 3월 대학교에 입학한 새내기 미라 씨는 태권도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용인대 태권도학과를 다니고 그 안에서도 시범단을 하니까 밖에 나가면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봐주는 그럴 때 좀 자부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학과를 대표하는 시범단에 선발돼 늦은 밤까지 훈련을 받고 있고 지난 여름 방학 때에는 중국 탕진으로 시범단 공연도 다녀왔습니다.
네, 그 방학 때 시범단으로 중국 갔다 왔다면서요.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탕진이라는 데 가서 중국 한마당 그런 데 가서 저희 시범 공연으로 개막식으로 시범하고 뭐 선배님들은 심판 많이 서고 그런 것도 하고 많은 선배님들한테 좋은 경험도 많이 하는 걸 좋은 경험도 하고.
고등학교 때 진로를 고민하며 시작한 태권도는 이제 미라 씨를 이끌고 있는 삶의 중심이 됐고.
제가 찾은 자리는 꿈인 것 같아요. 제가 만약 거기서 살았다면 다른 꿈이 있긴 있었겠죠. 있긴 있었겠지만 뭐 제가 막 선택을 하고 그걸 위해서 막 추진력을 갖고 나가지는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언젠가 멀지 않은 미래에 중국 땅에서 태권도를 가르치는 지도자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능력이 되고 실력이 된다면 나중에 뭐 인턴으로도 중국 쪽에 가서 해보고 좀 더 된다면 그쪽에서 도장도 해볼까. 예,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두 가지를 다 부각시키고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긴 해요.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태권소녀 미라 씨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미라 씨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저요? 그런 질문을 아직 별로 받아본 적은 없는데 나는 누구라고 하면은 그냥 뭐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한 사람? 고등학교를 다 일반 학생들하고 똑같이 졸업하고 앞으로의 꿈을 위해서 대학을 와서 힘든 걸 좀 많이 참아가면서 부족한 걸 많이 채워가는 대학생 정도. 저 올해 21살이고 이름은 그냥 미라 씨로.
작고 가녀린 체구의 여대생 미라 씨. 태권도를 전공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어서인지 가늘가늘했던 목소리에 당찬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저 95년생이에요.
95년.
네. 동기들이나 뭐 그런 다 20살, 빠른 애들은 19살. 제가 고등학교를 1년 늦게 가가지고 21살에 대학. 너무 좋을 텐데 개인 시간이 너무 없어서 저 이번 주말도 거의 한 달 만에
북한을 떠나 한국까지 오느라 남들보다는 한 살 더 많은 대학생이라는 미라 씨.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었고 태권도 학과 학생 중에서도 태권 공연을 전문으로 하는 시범단이라는 뿌듯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단 제가 용인대 태권도 학과를 다니고 그 안에서도 시범단을 하니까 밖에 나가면 그 학교를 졸업한 선배님들도 많고 막 용인대 뭐 태권도 학과 하면 좀 알아주는 분들도 많고 그 안에서도 시범단 하면은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봐주는 그럴 때 좀 자부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내가 여기를 다닌다는 게 힘든 것만큼 나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좀 저를 인정해준다기보다는 많이 알아주고 그런 게.
서울에 살고 있는 미라 씨의 고향은 북한 양강도 계산입니다.
저 2010년도 17살에 와서 했으려는 6년 되는데 제가 와서 고등학교 3년 다니고 바로 대학교를 간 게.
아버지와 헤어지고 미라 씨와 같이 살던 어머니가 어느 날부터 중국 가는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중국에 저 1년 있었어요. 1년도 차 안 했고 한 10달 정도? 10개월 정도 있다가 오는 가정이 또 몇 개월 걸리니까.
엄마가 알려주고 데리고 나왔어요? 모르는 채로 나왔어요?
그냥 강제로 끌려왔어요. 원래 제가 한 14살인가? 그때 엄마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중국 가자고. 한국 가자가 아니라 중국 가자고. 저는 그때 한창 저도 사춘기잖아요. 사춘기고 친구도 많고 한창 뭐 친구들이랑 놀 때고 이러니까 안 간다고. 그리고 제가 그때 생각하기로는 막 좀 못 살고 그런 많이 부족한 사람들이 중국으로 가는 걸 알고 있었어요. 막 뭐가 없어서 중국 돈 벌러 간다고 이런 소리 듣고 그래서 저는 왜 가야 되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고 안 갈 거라고. 엄마도 솔직히 엄마는 저 하나밖에 없잖아요. 뭐 아빠하고도 이혼하고 뭐 바라볼 게 저밖에 없고 제가 안 간다 그러면 뭐 엄마도 딱히 갈 이유가 없고 그러니까 포기를 살짝 했었는데 갈 때 엄마가 엄마 말을 한 번만 들으라고 이번에는 거의 뭐 제가 반대를 했는데 엄마가 가니까 어린 나이에 또 따라온 거죠.
중국에는 이모부 쪽으로 친척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여서 그런지 중국에서도 별 걱정 없이 지냈습니다. 열 달 정도 그 집에 머물다가 한국으로 연결해준다는 브로커를 만났고 중국을 떠날 때까지도 중국에 숨어 사는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저는 중국에서 살면 막 공항 볼까봐 막 긴장하고 불안해하고 그렇게는 안 했었던 것 같아요. 뭔가 그냥 자유롭게 다녔는데 그런 일은 없었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 막 중국에서 안 좋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한국에 와서 그 사람들한테 들었어요. 막 진짜 들어보면 심각한 일도 많잖아요. 그래서 진짜 저런 일도 있구나. 네, 한국에 와서 알았어요. 뭐 대부분 사람들이 뭐 중국에 대한 좋은 얘기를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을 겪은 사람들한테는 참 안 되는 거지만 제가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는.
고향에서도 일하는 거라면 남달랐던 어머니였습니다. 웬만한 남자들보다 추진력이 좋았던 어머니가 북한을 나서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 딸 미라 씨의 안전을 위해서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했었던 덕이었습니다.
제일 안 좋은 기억이 있다면 태국에서 제일 안 좋은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사실 저는 뭐 그 중국에서 한국 오는 길도 많이 위험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뭐 중국에서 한국까지 도착하는데 딱 한 달 걸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막 감옥 걸쳐서 막 태국에서도 한 달 이상 지나야 한국으로 올 수 있다 그런데 저는 막 그 중국에 있을 때 태국 말 같은 거 좀 이렇게 영어 단어 외우듯이 외워가지고 태국에 와서 한국 대사관을 바로 찾아가서 한국 대사관에서 연결해져가지고 태국 도착한 지 14일 만에 한국으로 왔어요. 그 도중에 오는 길에 뭐 저도 어린 나이에 그런 길을 오니까 힘들었겠죠. 예. 뭐 저도 집에서 외동이라 보니까 뭐 해달라는 걸 다 해주고 좀 이쁘게 키운 딸인데 그나마 어린 나이에 뭐 타국으로 온다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제가 너무 쉽게 너무 편하게 온 것 같아요.
한국에 대한 첫인상은 그리 놀랍지만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한국에 막 와 이게 신기하다 이런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북한에서 살 때도 시골에서 산 게 아니라 국경하고 이렇게 중국 국경하고 바로 이렇게 밀접한 곳에서 살아서 막 중국을 밤에 막 중국 보면 진짜 화려하거든요. 불빛 막 이런 게. 그래서 한국 왔을 때 와 이거 완전 신기하다 뭐 이런 게 다 있나 이런 건 없었는데 살면서 보니까 제일 편한 건 교통인 것 같아요.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기가 편리해서 어디든 다녀볼 수 있다는 것이 좋았고 그리고는 다니지 못했던 학교를 가야 한다는 약간의 부담이 있었습니다.
네, 밤 12시도 집에 갈 수 있고 내가 계획한 시간에 다닐 수 있고 검색해서 이 시간 안에 맞춰서 다닐 수 있고 교통인 것 같고 살짝 뭐 저도 왔을 때 17살이니까 그때도 뭐 방황하려면 방황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처음에 와서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처음에 왔을 땐 처음에 와서 학교도 안 가고 뭐 딱히 재밌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친구들도 뭐 없고 그러니까 내가 딱히 저 거기서 살 때 막 그렇게 부족하고 막 뭐가 없어서 못 놀고 이런 것도 아닌데 딱히 와서 뭐 좋은 게 뭘까 그런 생각도 잠깐 했었는데 뭐 고등학교를 가야 된다는 생각에 그해 8월 달에 시험을 못 보면 22살에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안 그래도 한 살 늦었는데.
한국 학교에서는 미라 씨가 고향에서 다녔던 학력을 모두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17살 나이면 고등학교를 가야 하는데 한국의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력을 인정받지 못해서 학교에 바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검정고시라는 별도의 시험을 쳐야 했습니다.
아빠랑 엄마랑 이혼하면서 제가 아빠한테서도 살고 엄마한테서도 가고 이러다 보니까 딱히 어느 곳을 정해서 학교를 다닌 게 아니라서 그래서 와서 검정고시 아시잖아요. 검정고시로 4월 달에 초등학교를 그 시험 보고 8월 그해 8월 달에 바로 중학교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바로 고등학교로 뭐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초중고를 다 한국에서 나온 셈이죠. 그렇게 보면은 근데 검정고시로 1년 안에 보고 고등학교만 3년.
1년 만에 한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졸업 자격을 땄고 한 살 적은 동생들과 다닐 고등학교 생활에 대한 기대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지하철 타고 조금 가는 것도 많이 물어보고 다니고 지금보다 그때가 고민이 더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뭐 한국에 막 그때 막 고등학교, 중학교 왕따 막 이런 얘기도 많잖아요. 그래서 뭐 사실 검정고시 다닐 때는 교복 입고 빨리 학교 다니고 싶기도 했는데 그거 다니고 싶어서 진짜 놀지도 않고 1년 안에 중학교 검정고시까지 보기는 했는데 정작 학교를 갈라 그러니까 저랑 나이 같은 애들하고 학교 다녀본 것도 제대로 다니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고 뭐 여기 있는 친구들 사귀어보는 것도 저 그전에 사귀어보긴 했지만 막 그렇게 많은 친구를 사귀어보는 것도 처음이고 제가 가서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공부보다는 그런 고민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고민은 많았지만 막상 학교에 들어가고 보니 친구를 사귀는 것은 하나도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게다가 검정고시를 준비하기 전에 입학을 거절당했던 학교에 정식으로 입학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진짜 한 6개월은 교복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6개월 동안은 교복이 이쁘고 안 이쁘고를 떠나서 그냥 내가 교복을 입었다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열심히 한 것도 있는데 그때 그게 너무 저도 어린 나이에 마음에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태권도 사범을 꿈꾸고 있는 탈북 여대생 미라 씨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민입니다.
곧이어 4시 30분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라디오 무대와 역사 속 오늘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 방송됩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